감사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이 또 이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며 또 해석하며 또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밤도 이곳에 나온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 말씀 앞에 앉은 자들과 또 이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늦게라도 말씀 앞에 앉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책의 말씀 누가복음을 읽고 있사오니 누가복음의 모든 말씀을 잘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할례받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해석하지 않고 잘못 해석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잘 깨닫고 믿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일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 22절 먼저 보십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의 구주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심을 보이신 것뿐입니다. 그것은 대속제물로서의 메시아의 한 준비 과정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광경은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있는 것 같지만 때때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계시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섰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려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2절에 나와있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7장 55절 56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과 그 외에 많은 것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친음성의 소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입니다. 성령께서는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비둘기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의 상징. 예수께서는 후에 열두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도 필요하고 순결함도 필요하다. 전도자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목사나 전도사들이나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그의 영께서는 거룩하십니다. 비둘기 같이 거룩하신 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본질상 동일하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시면 본질의 차이가 무엇일까 싶죠. 성령께서는 세상에서나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또한 일곱 영으로, 영으로 온 우주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곱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은 충만한 성령에서 오늘 믿는 이들 가운데도 개인의 육체 가운데도 거하신다고 표현하고 교회 가운데도 거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려 하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특별한 충만하심 속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합당하죠. 메시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시원스럽죠? 이자가 이 예수라는, 예, 예수라는 너희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원스럽게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예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 35절에도 나와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친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구별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세 구별된 인격은 세 구별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구별된 분이 세 하나님처럼 나타나지만은 성경은 삼신론, 신이 셋이다, 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것이 삼이 어떻게 일이 되는가, 세 구별된 인격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 한 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앞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과 본질의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구별됐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구별되지만은 본질적 일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이 삼위일체 신비의 관건인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깨닫게 되면, 깨닫는 지식을 갖게 되면 삼위일체의 신비의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그의 참된 신성, 즉 그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본질을 가지듯이, 사람이 사람을 낳지 사람이 짐승을 낳지 않듯이, 사람이 사람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지, 짐승이 사람을 낳지 않고 사람이 짐승을 낳지 않듯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본질을 취하는 그를 인성, 인간 본질이라고, human nature라고, 인간 본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성 혹은 인간 본질, 인간적 본질,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 본질이란 말이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제일 적절한 표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를 우리는 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성경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또 크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에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 명칭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참 하나님, 명칭을 하나님이라고 벌써 부르, 하나님 아닌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출생하실 메시아에 대한 명칭이, 신적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은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말한 것처럼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 이 네 가지, 신적 명칭, 속성, 사역, 영광, 이 네 측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성경에 풍성히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삼위일체 진리는 그래서 성경적 진리라고, 신비이지만 성경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유니테리안 일위신론주의자들이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자들이나 그런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고칩니까? 문둥병, 나병을 누가 고치고, 중풍병을 어떻게 고치면, 오늘날도 못 고치는데, 경희대 한방병원도 못 고치고 서울대 병원도 못 고치는 것이 중풍이라는 것인데, 이미 한 시간 몇 시간 안에 무슨 그 융해제인가 그런 걸 투여하지 않으면 뇌졸중을 못 고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이미 벌써 다 굳어버리거나 그렇게 된 혈관을 아무도 뚫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현대의학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을, 중풍병을, 소경을, 안전뱅이를, 심지어 죽은 자를 달리다 구미 소녀야 일어나거라, 구미 또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느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신적 영광을 받으셨는데,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그에게 세세무도록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면 그거야말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첫 번째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참된 신성 때문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옛날 영어 성경은 아르코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 자신은 약 30세가 되기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0세가 되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 세례도 받으시고 그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말처럼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이나 우리말 번역도 예, 다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원문에는 여하튼 예수님이 30세에 시작하셨다, 아르코메노스라는 말은 시작한다는 그런 단어인데 분사 형태로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아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스룹바벨, 스알디엘은 마태에 나오는 족보하고 중복되는 이름이죠. 거기서는 서로 통하죠. 그 이상은 넬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산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이게 다윗에 연결되면서 다윗이 그 아들 나단에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솔로몬의 아들로 내려가는데 아, 족보가 그렇게 달라지는구나.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 여기는 같습니다.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혹은 아람이요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이거는 다 같습니다. 예, 야곱의 아들 유다 족속 중에 다윗의 지파, 그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여기부터는 또 다르죠. 우리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국가 아브라함이 끝인데 아브라함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셈과 노아도 또 거슬러 계속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아, 에노스, 셋의 아들인 에노스.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족보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족보라고 할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기원이 됩니다. 뿌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셋과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약 30세가 되기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실제로의 사실이 아니고 단지 족보상의 사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증거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에 확실함을 위해 주신 누가복음 1장 4절의 말씀대로 확실함을 위해 주신 증거의 책에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허용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족보는 놀라운 그런 그 자료들이죠. 예, 한국에도 우리가 가문이 있는 집안들은 족보책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가 꽤 중요하죠. 지파가 어느 지파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둘 다 정확한 내용임을 믿습니다. 그 둘을 조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추측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족보에서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름이 여러 개가 있듯이 예, 있어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호적상 이름이 있고 뭐 하듯이 예, 이름이 좀 다른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로 양자 제도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나 우리 사회에도 있지만 양자 제도라는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수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혼 제도 그것은 맏아들이 예, 맏아들이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을 때는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예, 낳은 아들이 맏아들 형의 아들이 되게 하고 둘째부터는 자기 아들이 되게 하는 제도가 수혼 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형수할 때 숫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수혼 제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아마 동양에도 그런 좀 뭐 풍습이 있어서 이런 용어가 있겠죠. 성경의 수혼 제도. 그러니까 이런 양자나 수혼 제도는 족보를 좀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표현하는 데 따라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루터나 매튜 풀이나 또 벵겔이나 라이트푸트나 또 매튜 헨리나 알렉산더나 고대 브로더스 등의 많은 유력한 주석가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고 마리아의 족보일지도 모른다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족보일지도 모른다. 만일 마리아의 족보라면 23절에 헨리라는 인물은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장인이 되겠죠. 마리아의 아버지가 헨리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라피들의 글에 마리아를 헨리의 딸이라고 부른 곳이 있다고 그런 주석에 인용되어 있는 주석도 권위 있는 주석도 있습니다. J.C. 라일의 복음서 강해를 보면 그것을 인용해 놨습니다. 라피들의 글에 마리아를 헨리의 딸이다 그렇게 불렀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인성 즉 그가 사람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는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되어 사람의 본질을 취하여 인성 사람의 본질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 그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신비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성이라고 말하는 신성, 이성 두 개의 성, 이성, 일인격이라는 초대교회의 이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오류, 인성을 부정하는 오류, 또 일인격성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또 네스토리안 같은 그런 오류 등의 여러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제3의 성, 한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성론 같은 오류 등등의 초대교회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성 일인격의 신비를 오해하거나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통교리는 이성 일인격이라는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지만은 그러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 성으로 결합되었다고 하는 정통교리가 성경적 그런 기독관으로 잘 이제 정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신비하지만은 이성 일인격의 진리를 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놀라운 구주이십니다.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형님, 우리의 형제라고 불리우기도 하시지만은 신성으로는 우리의 찬송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를 신적 구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신적 구주. 와,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신이시로구나. 신적 구주이시로구나. 신적 구주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든든하구나.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깨닫습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와 같이 누가복음의 족보도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킨 것은 그가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구약성경은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암시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부터 시작하고 22장 18절에 명확하게 또다시 증거된 내용이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죠. 이사야 11장 1절 10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30장 9절 33장 15절 또 에스겔도 34장 23절 37장 24절 호세아도 3장 5절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에 앞으로 다윗이 왕으로 메시아로 통치자로 오실 것, 올 것이라고 증거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늘 본문에 읽은 누가는 메시아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시아 예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에서부터 나타났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선언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마귀를 파하실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예언으로 이해됩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선언하신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선지자들에게 늘 통해 약속하신 대로 아까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는 신실하십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약속도 그러므로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제 재림의 주님도 약속대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굳게 믿읍시다. 사람의 죄의 형벌은 사람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주께서 여자의 후손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택함 받은 인류 전체는 아니지만 택함,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가 있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의 영혼들의 가치를 대속할 만한 신적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성 1인격의 독특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인류를 구속하고 택자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될 가치가 있는 죽음이셨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여기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세 인격의 구별은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 잘 나타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고 성령께서 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친음성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의 나타나심, 삼위의 나타나심.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 세 인격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예, 와, 놀라운 일이로구나. 삼위 하나님, 그러나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그대로 감사히 받고 감사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세 분을 생각하면 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 구별된 인격을 생각하게 된다. 삼위일이 되는 신비는 삼위일체에서만 있는 신비입니다. 수학 공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3은 3이고 1은 1이지만은 그러나 삼위일체의 신비에서는 3이 1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 대해 친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음성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증거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들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의 증거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 굳게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적 구주를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한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뜻하지 않으셨고 인류 중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예. 대속,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신 대로 주셨고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렇죠. 주님을 믿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다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 이런저런 고난을 받은 것이 있었다면, 또 고난을 받을 것이 있다면, 지금도 고난을 조금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서 하나님 주님 가신 발자취를 저도 조금 따라가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알고 또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구주가 되신 것을 깨닫고 이제도 감사하며 구주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